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심령을 세밀하게 살피게 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며 죽어있는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루지 아니하시면 인간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미천한 일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그 신령한 맛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일할 때에도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우리가 운전하며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놀라운 심령의 결실이 맺혀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쁨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랫동안 지금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서 첫 번째 복이 두 번째 복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세 번째와 또 세 번째는 네 번째와 이렇게 연결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복들은 완벽한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 다시 말하면 심령의 가난함에서부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의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여덟 번째 복까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서부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의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부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완벽한 말씀입니까? 이 앞에 네 가지의 복과 뒤에 네 가지의 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쓰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복은 다섯 번째 복과 연결되고 두 번째는 여섯 번째와 세 번째는 일곱 번째와 또 네 번째는 여덟 번째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심령의 가난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들은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이제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런 놀라운 조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섯 번째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 특징을 다루는 이 네 가지 복의 시작인데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5장 7절을 흔히 오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이 본문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긍휼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팔복의 모든 묘사가 인간의 본성적인 타고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도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긍휼을 얘기하면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는 것, 그리고 죄를 못 본 척 넘어가 주는 것, 그래서 겉으로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겉으로 만들지 않고 적당히 죄를 덮어주는 것, 그러한 것을 긍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와 같이 자신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적당히 꾸짖고 넘어가는 것, 그것은 결코 긍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죄악은 참으로 끔찍하고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한날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또 며느리는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게 되는 참으로 끔찍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를 덮어두고 불의와도 타협하고 그래서 문제를 만들지 않는 피상적인 어떤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긍휼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번역된 단어인데요. 이 엘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merciful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비, mercy, merciful이라고 이 헬라어 단어가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긍휼과 자비, 우리 개역성경에서 쓰고 있는 긍휼과 자비는 언어상 같은 말입니다. 오히려 긍휼이라는 단어보다도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휼, 자비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죄의 비참한 결과 또 절박한 필요 가운데 있음을 바라볼 때에 죄를 지어서 비참하게 되었고 또 절박한 필요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마음속 깊이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비참과 불행에서 제거해 주기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 혹은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의 동정,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돈 일부를 주는 것 정도 이렇게 자비라고 생각하는데, 자비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래서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unfailing love 혹은 steadfast love 또는 loving kindnes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개역 성경에는 인애라고 하는 단어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헤세드가 이 자비와 가장 유사한 단어일 것입니다. 72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고 이제 헬라 문화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을 읽게 만들려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해서 만든 성경이 72역입니다. 이 70명의 히브리어와 구약의 정통한 장로들이 번역을 했다 해서 72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는데, 거기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헬라어로 엘레모네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를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래서 신실함으로 그 백성을 돌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 사랑과 가장 유사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건강도 돌보지 않고 지극과 정성으로 돌보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스토리들이 몇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그의 소유물과 옷까지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버려졌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를 못 본 척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지만 그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버립니다. 그 뒤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옷도 빼앗기고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돌보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상처에 응급치료를 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 사람은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그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성껏 돌보아 주라고 말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갚겠다고 말하고 그 사람은 길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복음 10장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것이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그를 마음속 깊이 동정하고 그래서 그가 다시 회복되도록 그의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고 그렇게 자신의 길을 간 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비는 죄인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한 우리의 본성에서는 이와 같은 자비의 성품이 없습니다. 자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68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앞에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게 될 그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아이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자신이 노년에 낳을 그 아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실 텐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앞길을 준비하는 일을 자신의 노년에 낳은 아들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에는 두 번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조금 동정하고 우리의 그런 죄값을 조금 가볍게 해주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조금 그 고통이 짊어질 만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엄청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하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와 같은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를 범하는 자들이 마귀와 죄의 비참한 노예로 있음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아시고, 그리고 만일 그들이 마귀와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마친다면 장차는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그 끔찍한 두려운 그 파멸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해를 가한 자들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행하는 그 일이 결국 자신들을 영원한 파멸로 몰아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시며 그렇게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할 때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이 지금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들이 죄와 사단에게서 자유롭게 노연하지 못하면 그들은 결코 이제 영원한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게 한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누군가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우리의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고 입원시켜서 회복될 때까지 그 비용도 다 내가 지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본문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해석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마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가? 성경의 은혜의 교리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와 이 본문의 해석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남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만을 일삼고 살아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한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행 조건이 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문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큰 것이라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보시면 달이 떠 있지 않습니까? 달이 어떻게 빛을 냅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죠. 달 자체는 빛을 발광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반사해서 비출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긍휼을 경험한 결과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약속은 그런 무슨 의미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은혜의 선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자비를 베풀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묵상하시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자비하심을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만 저를 다루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저의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신 것을 저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실로 큰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자비를 베풀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자비를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면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넘치는 긍휼과 더 넘치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값없이 맛보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태양빛보다 밝을 수는 없습니다. 달은 밝을 수는 없습니다. 희미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에게 달빛은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희미하나마 그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담고자 하여서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더 많은 더 풍성한 자비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될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만 그것이 구분될 뿐이지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의 언행에서 그것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증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자비와 긍휼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비조차도 내가 거두어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장의 비유를 보면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그 악한 종을 감옥에다 놓고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비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색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모르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자비가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상설교에 참으로 완벽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깊이 살피게 하는 탐사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의 영혼을 살피며 우리의 삶을 살피며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실로 크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통해서만 그 값을 갚을 수 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흠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옵나이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평생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유익이며 놀라운 특권인 것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자비를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렇게 이 땅에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대로 더 넘치는 자비를, 더 넘치는 긍휼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